저희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조금씩 길어집니다. 듣는 분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왜 자꾸 길어질까?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낱말 풀이를 하고 또 배경 설명을 하고 또 하나의 주제를 좀 근본적으로 잘 이렇게 완성시켜서 전하려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줄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사실 다 끝냈어야 될 문제인데 저 주제가 대단히 방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런저런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구원의 청사진 2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연결해서 오늘 이 구원의 청사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이렇게 그려져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은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조만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인간 세상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을 여러 절을 봤지만 한 절만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앞서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무법자처럼, 불법자처럼 그렇게 아주 악한 일을 했다면 예수님 앞에서 감히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이 나쁜 일만 하던 자들아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앞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법대로, 질서대로, 규칙대로 나를 믿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 8장 2절로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누구를 안다고요? 주를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은 자주 찾는 성경절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를 압니다 했지만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데 너희가 왕을 세웠지만 내가 원하는 왕도 아니고 너희가 방백들을 세웠지만 나는 그들을 모른다. 너희가 하는 방법과 그런 수단과 그런 절차는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던 자들은 마침내 우상을 만들어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우상까지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교회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합니다. 아마 처음에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됐으면 아마 이 중앙교회는 지금 수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그런데 이제 올해로 9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교회가 아직도 이 자리가 좀 느슨하게 자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찾고 믿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 예시된 성막, 성소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막을 가지고 좀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좀 상고했습니다. 성막 밖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 그 죄를 해결하고 물두멍, 뭐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제 씻음을 받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침례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저기까지 가다가 지성소를 못 들어간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소를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성소 밖의 일이나 뜰에서의 일이나 혹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과 근원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의 원리를 모르면 나머지 것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성소는 죄를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성막에 살다가 죄를 범하면 희생제물을 가지고 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지고 있던 화목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 그것을 성경에서는 근원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를 죄로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법상의 규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저 범죄한 사람들이 이제 죄를 느끼게 되면 이제 들어와서 재물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자기 죄를 저 양에게 옮겨버립니다. 자기는 이제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를 저 양이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과정과 절차는 여러분이 다 보셨는데, 그럼 뜰 밖에서 무슨 어떤 기준으로 죄를 느끼고 죄라고 생각돼서 희생제물을 끌고 뜰 안으로 들어와서 제물을 잡느냐 이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근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죄의 결과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무슨 그림 같습니까? 무슨 그림인가요? 저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하와의 손입니다. 남자 손 아니죠? 여자 손입니다. 하와의 손입니다. 선악과를 막 따 먹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저것을 먹고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혼자나 먹을 것이지. 남편에게도 하나 갖다 줬습니다. 아직 이 감정이 흥분된 상태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남편에게도 갖다 준 것 같아요. 이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남편은 즉시로, 야, 이거 뭔가 운명이 왔구나. 결국, 뭐 요즘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동반. 같이 죽어야지. 뭐 나만 혼자 살아서 못하랴. 저때로부터 이제 죄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명한 것이 죽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죄인가? 과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왜 저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것도 혼자만 몰래 먹은 것이 아니고 후하게 남편에게까지 하나 갖다 주었는데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므로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나쁜 죄를 잔뜩 지어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제1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냐? 좀 전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조금 하나 더 보십시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나타나 있죠. 그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 바로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은 글자로 요약해 놓은 십계명. 저것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더 깨닫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제가 이 설명은 한두 번 이미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의와 공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인가? 저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원어인데 기준, 법을 말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시편 97편 6절에 보면 의의가 무엇인지를 상당히 근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의의를, 체대크를, 법을, 기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하늘이 선포한 의의가 무엇일까요? 신의 산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십계명이 바로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 쉐키나가 하나님의 법 위에 존재하고 이 법은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계명입니다. 저것은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폐지까지는 안 됐지만 일부분을 고쳐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우상을 만들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꼭 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변형시켜 가지고 믿어도 그거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변형시켜 놓은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계명과 불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전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 법은, 계명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을 건들면 하나님을 건드는 것입니다. 법과 불화하면 하나님과 불화한 것입니다. 절대로 불변의 법입니다. 성경의 명한대로 제 아내와 저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으니 하나입니다. 그 원리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집사람과 다퉈가지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이렇게 대립돼 있으면 저희 집사람과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도 안 좋아요. 저하고도 안 좋게 돼요. 맞습니까? 제가 혹시 아이 뭐 그 여자끼리 관계인데 내가 그까지 그 뭐 그 사람 내가 뭐 미워해서 뭐래? 나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고 제가 너그럽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제 집사람과 불화하고 있는 당사자가 저만 보면은 슬슬 피할 것입니다. 때로는 저까지 미워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인데 그 중에 둘이 합쳐서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를 건드리면 같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 계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건들면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삶과 죽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화해하고 살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뜰과 또 성소 안의 절차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저 뜰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뭘 봤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아무 공로는 없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불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됨으로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저 물두멍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뜰에서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기물들이 있었죠?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었습니다. 저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저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과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차츰차츰 하나님의 존재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저 속에 담고 있습니다. 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저 과정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저 지성소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죗된 속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부지 중에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과 잠시 불화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되면 즉시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의 삶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은 자신의 의지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실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잊지 말고 하루도 건너뛰지 말고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죄입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으로 가기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원적으로 이 성소 제도를 살펴보면 모든 원리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존재와 법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한 중요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앞에 율법은 무엇이고 뒤에 범법했다고 할 때 저 법은 무엇일까? 같을까요? 다른 것일까요? 저 내용상으로 앞에 나온 율법과 뒤에 나온 범법이라고 했을 때 법과 같은 법입니까? 다른 법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앞에 말하는 율법은 원래 법이 아니고 추가된 법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추가된 법을 지금 이 문장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저 앞에 말하는 율법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에요. 저 한시적인 법은 무엇인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저것은 성소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모든 성소의 제도는 지성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구조입니다. 그 앞에 말한 율법은 저 지성소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원법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저 법을 어겼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이 성소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성소와 관련된 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절대로 십계명이 아니고 이 법입니다. 십계명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원법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저 우리의 법궤로 우리의 시야를 좀 돌려보십시다. 저 법궤는 저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원래 덮여져 있고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조금 벌려놔서 그런데 원래는 덮어있는 상태고 저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라고 말할 때 그 속죄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뜰에서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요? 뜰에서 이미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지성소 위를 속죄소라고 할까요? 뜰에서 있었던 일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양에게 옮겨졌고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죄가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옮겨진 것이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정도로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심판이 종결되면서 죄가 없어집니다. 그 일을 속죄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베풀시에 은혜 은자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해서 시은좌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 아이 이름을 그걸 빌려서 지은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고 살라는 뜻에서. 이제 성소에서 저 법에 맞는 삶을 살던 법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사람이 마침내 휘장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홀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시 텐트를 치고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 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좀 더 함께 대면해서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주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접촉하시면서 같이 사셨습니다. 그 구약의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성소가 이제 살아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계명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 근처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무슨 소리?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내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심령이, 심정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특권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제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 계시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실 마음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까?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속에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명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제 성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 새기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또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이 내재하시고 이 속에 무엇이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을 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 속에 계시고 계명이 이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그 열매는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던 오늘 설교가 제가 안식일 설교로는 120번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 열매는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정말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조약돌, 자갈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조약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들반들하고 만들만들합니다. 흠이 나 있습니까? 각이 있습니까? 뾰족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돌이 됐습니까? 그 자갈이. 아, 산에서 내려오면서 깨지고 부딪히고 닳아지고 떨어져 나가고 계속 돌고 돌아서 마침내 아무 각이 없는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생각하면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물론 진담은 아니겠지만 나 저 사람 하늘에 가면 나 하늘에 안 가. 아이고 거기까지 가서 또 아이고 난 저 사람 가면 안 가. 지난번에 어느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들 몇 명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은 데려가지도 않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안 데려갈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내 생각에 오래 간직되고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사단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를 속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언제나 누구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에 정말 성령이 그 마음에 내재하시고 계명이 새겨진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어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우리의 몸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계명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